나는 천동설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시대에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21세기 우주선이 우주를 탐험하는 시대에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천동설을 믿다니. 하지만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천동설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감각적으로는 천동설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분명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압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해가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에서 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감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지구가 돈다라고 자전과 공전을 한다라고 도저히 우리는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공전 속도가 초속 29km라고 해요. 그리고 자전 속도가 시속 1500km라고 하는데 여러분 느끼십니까? 감각하세요? 도저히 이 속도를 내가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는 천동설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감각과 상관없이 진리가 뭐냐, 팩트가 뭐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각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구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태양 중심으로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구과학의 원리나 여러 자연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성의 위성 변화나 별의 연주 시차라고 해요. 이건 제가 과학적인 지식이 딸려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천동설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동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연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또한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유아 때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유아들의 특징입니다. 밤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 때나 그렇게 웁니다. 엄마 아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유아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고 성숙해지면서 나 말고 다른 타인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타인을 배려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어른입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른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와서도 은혜 받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섬김이나 봉사, 헌신, 헌금, 훈련이란 단어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점점 신앙이 성숙하면서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임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움직여야 함을 점차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임을 점차 신앙이 성숙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은 참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 바른 신앙생활의 밑거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동의하시죠? 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활동한 시기를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주전 516년 이후의 때로 봅니다. 고대하고 기대했던 성전이 재건축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미션이 컴플릿되고 나서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쉬운 것은 그렇게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는데 제대로 된 공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려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최악이었습니다. 월스트였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큐티를 통해서 묵상했듯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병들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심한 중병에 걸려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영적인 무감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신들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에서와 야곱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은 영적인 반항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꾸짖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냐라고 반항을 했습니다. 마치 불량한 청소년들처럼 그렇게 반항했습니다. 더럽고 장애가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병든 영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배드림을 경멸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다른 모습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수미쌍관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 처음과 미, 마지막이 쌍관, 서로 연결되어서 주제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작절인 11절과 마지막절인 14절 하반부가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수미쌍관이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인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 초반부가 서로 내용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간 부분인 1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탁은 제단을 가리킵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놓는 제단을 가리키죠. 영어로 하면 테이블이 아니라 올터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 중반부죠. 그 제단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함에 있어서 제물을 더러운 것으로 썼다면 그것은 곧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 설날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과일을 썩은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조상을 모독하는 것이죠. 제물과 제물을 받으시는 분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제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그러니까 제사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경건함으로 제사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제사함을, 예배함을 번거로운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귀찮은 일이란 거죠. 그리고 콧웃음을 쳤습니다. 비웃는 모습으로 제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나 해? 성전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비웃으면서 냉소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던 것이 말라기 선지자 때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했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이 거기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자세는 이들이 드리는 제물에서 여실히 드러났어요. 13절 하반부입니다.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제물로 가져왔어요. 너희가 이같이 공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남에게서 훔친 거였어요. 그리고 장에 있는 것들, 저는 것, 눈먼 것들, 병든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들이 먹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14절입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든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14절은 서원제의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제에 드릴 때의 그 모습인데요. 서원제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흠 있는 것을 속여서 마치 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속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속여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상태의 바로미터가 예배의 모습인데요. 말라기 선지자 시절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했고요. 하나님께 반항했고요. 예배도 엉망으로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들이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람이 도대체 먹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말라기 시절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의 제물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물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예요. 예수님이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속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물도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속죄가 일어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훔친 것과 전한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번거롭다고 생각했고 코웃음을 치면서 냉소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죠.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대우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처음과 마지막 절에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담긴 수미상관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들을 통해 1차적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 신으로 전략하는 것은 가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 다른 민족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신약시대 때의 성취가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방인인 유럽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인 아메리카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인 동양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수미상관의 마지막 부분이 14절 중반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큰 임금이십니다. 큰 임금이세요. King of King이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고요. 경외해야 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엉망으로 자기 멋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나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곤란해하실까요?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실까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일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자 이방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는 흔히 복음의 서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서쪽 유럽으로 복음이 갔죠. 그리고 또 서쪽 아메리카로 복음이 갔죠. 그리고 또 서쪽 아시아로 서진하면서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경건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다섯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내 이름이란 단어입니다. 11절에 세 번, 12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에서 총 다섯 번이나 내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팅은 제사하고 예배하는 세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이 가능하죠. 예배할 때, 제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신학교 교수였었어요. 그래서 매년 여름 방학 때마다 중국에 가셔서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셔서 강의하시고 설교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중국에서 이 크리스찬들에게 강의하고 설교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집중을 한답니다. 그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중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안 나간답니다.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말씀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강의를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간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몇 시간을 예배하고 몇 시간을 설교해도 지루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들은 이야기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의 모습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그리고 중국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방 민족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고울은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 민족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눈치는 보는 것 같아요. 목사 눈치 보고 장로님들 눈치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하늘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도 쉽게 빠지고 예배 시간도 제멋대로 옵니다. 예배가 어떤 자리인지,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천동설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 돼요. 21세기 우주선이 우주를 탐험하는 시대에 가당치 않은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동설을 믿는 사람처럼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위해서 돕는, 나를 돕는 자판기식 신으로만 생각을 하죠.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고, 내가 외로우면 위로해줘야 되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11시 15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인데 자기 생각대로 예배 시간에 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11시 15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헌금과 헌신인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온전한 제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핍박받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사모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분들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천동설을 믿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주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나의 예배의 자세를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정말 하늘 무서운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무뎌져서 영적 불감정과 영적 무감각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을 때에 촛대를 옮겨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삐뚤어진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